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함께 찾으시면서 일어나시면서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각 사람의 혼들에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실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저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저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빵의 기적을 본 뒤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아, 저분만이 진짜 진리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래서 왔을 것 같은데, 그죠?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사항들,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데 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이루는데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빵이나 그죠 뭐 음식은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갈급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전 세계 다 그랬습니다. 빵이 제일 과제였던 것입니다. 빵이 제일 과제. 그래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27절에 보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빵만 바라보고 빵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하나님께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질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너희들에게 주신 그냥 너희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 그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본문 배경이. 예. 그래서 이 구절이 저에게 좀 특별하게 와닿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다른 의미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읽어놓고 해석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닌다. 나는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 나는 설교를 듣고 또 가끔 기도도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런 걸로 바꾼다는 것이죠, 자꾸.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자꾸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그 사적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단톡방에서 제가 기도 부탁 한번 추석 바로 직전에 기도 부탁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에 대한 것이었는지. 저희 아버지 입원하시고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한번 했었죠. 그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석 바로 전주 수요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밤 동안 화장실에 그냥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새벽에 저희 어머니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 가시다가 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것을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를 불러놓고 제가 소방관이니까 저한테 이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급대원들에게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일단 응급상황은 아니에요. 손에 힘도 들어가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알고 자기가 누구인, 본인이 누군지도 알고 이런 거 보니까 응급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상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모셔오려고 그쪽에 지방에 있는 그 우리 소방 쪽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구급차로 거기서 서울까지 바로 오실 수 있거든요. 응급상황이면.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놓고 알아보니까 하남에서 의사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 병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종합병원에도 자기들이 환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안 받는다고 그런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도 입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그 근방에 있는 의료원으로 빨리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남원에 있는 큰 누님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넘어지셔가지고 뇌에 그 피가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다행히 그 뇌 실질 안에 피가 고인 게 아니고 그 뇌의 그 뭐라 그러나 겉에 싸고 있는 그 뼈하고 그 다음에 그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답니다. 그 막과 뼈 사이에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이 찼느냐 하면 꽤 많이 찼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 누님 얘기만 들은 건데 그래서 그 물이 뇌를 눌러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이게 뇌가 찌그러들어가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판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 얘기만 듣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세종시에서 근무 출근해가지고 있었는데 누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고 옮기든지 그곳에서 뭐 수술을 받든지 그곳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본인이 수술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우리 구급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추 그거는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그러면 옮길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CT랑 전부 새로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일 후면 추석인데 그죠? 추석 기간 동안을 연휴 기간 동안을 수술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 우리 칠남매 의견을 들어보니까 얘기가 너무 분분한 겁니다.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무슨 90대 노인을 수술하느냐 죽이려고 그러느냐 무조건 약물 치료다. 수술하는 건 나는 절대 반대다. 또 이제 그러니까 7남매의 의견이 한 네다섯 가지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잘못 결정했다가 아버지 어떻게 되시면 어떡하시나, 내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하루 낮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서 막 자문도 구해보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러다 이제 밤이 돼서 결정을 못 내리고 마음속에 이제 내일은 내가 내려가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도망가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결정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거 결정하자니 이게 걸리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철학적으로 그걸 정상 상태라 그럽니다. 정상 상태.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 사이, 그게 불일치할 때, 그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대요. 쥐시름을 해보면 그렇다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도 못 가고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냥 얼었다 그러잖아, 그죠? 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집에 원룸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두려움, 그리고 그 혼란함, 혼란한 상태. 그래서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모르는 상태. 그리고 지친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쓰러져 자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아침에 기차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울림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란다.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란다. 네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란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너무나 이렇게 뚜렷한 말씀이라 가지고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란다. 네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란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네요. 내가 염려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혼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제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었네요. 나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네요. 주여, 제가 이 일에서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대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에게처럼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할 일은 뭐고 주님이 할 일은 뭔지가 마음속에서 질서가 딱 서는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었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을 이런 생각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결정하게 하시는 대로 그분을 믿고 그냥 하면 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 사라진 겁니다. 염려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CT를 먼저 구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기다렸다가 의사선생님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딱 들어가서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확신이 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주님이 준비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 해주십시오. 선생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우리 그 누나들, 그 다음에 형들, 동생들, 강력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다 들어보고 다 파악해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좀 따라달라. 따라달라.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꾸 얘기 많이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따라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그 결정을 하고 그 우리 구급 대원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그 의료원에서 수술을 두 번을 했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뚫고 왼쪽을 한번 뚫고 또 오른쪽을 한번 뚫고. 근데 나중에 그 수술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던 우리 누나들까지도 와서 보고 이분에 대한 그 신뢰가 얼마나 갔는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오른쪽 발을 잘 못 쓰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그것도 자기가 수술하겠다. 이 척추에서 좀 뭐 긁어내면 된다. 근데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서울을 한 바퀴 돌고 갔거든요. 병원을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큰 의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방병원까지, 종합병원까지.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왜 그러는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갔던지 이 수술 절대 반대했던 이 누나까지도 아, 그 선생님이 하자 그러면 그냥 하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 주님을 믿기로 내가 결심하고 나면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없었던, 그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저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가셔서. 그래서 그 일들이 사실은 해결이 눈에 보이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제가 사실 이 간증을 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 순서에 이제 설교가 있길래 이때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아껴놨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한 두 달 만에 강단에 서니까 좀 긴장이 돼가지고 재밌게 좀 얘기를 하지는 못했네요. 성경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죠.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두 가지를 믿는 것을 주님께서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또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1987년 2월 달에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고달픔이 최고조에 이른 가장 힘든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자칭 타칭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움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많은 그 이 세상의 불합리, 부조리, 모순, 그 불평등, 그 다음에 제가 처한 그 좀 찌들리게 정말 가난한 그런 처지, 이 많은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회의, 그죠? 불평등, 모순, 거짓됨, 나 자신에 대한 환멸, 열등감, 무기력감, 거짓됨, 엄탕함, 이런 것들에 눌려가지고 이게 그 말 그대로 정말 그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늘 죽음을,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위장병을 얻어가지고 위 궤양을 얻어서, 그 당시에 그위 내시경이 처음 도입될 때인데, 그죠? 87년도니까. 그 호수가 이만합니다. 지금 요만하죠, 그죠? 내시경 해보니까 내시경이 위궤양보다 더 힘들어요. 나, 그 약을 한두 달치 정도를 이렇게 짓고. 근데 밤에는 이게 이 위궤양 때문에 한 3시쯤 되면 잠이 깨가지고 낮에 하던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근데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해답도 없는 생각을 낮 동안 계속 하다가 밤에 어쩌다가 잠이 들었다가 또 위가 아픈 것 때문에 깨면 그 생각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해답이 없는 거예요. 되풀이, 다람쥐 태바퀴 돌듯이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야, 이 생각이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계속 생각 정리를 해가는데 이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겪어보셨죠? 네? 그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청년 시절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됐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왕이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도 없고 또 절대 진리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할 수가. 그러고 있던 중에 그봄 기운이 약간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겨울날에 그 하루는 이런 삶에 지쳐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때 제 기도가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신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제가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긴 말도 아니고 장황한 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그 보여주신 성경이 있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었습니다.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네. 어떤 사람들에게?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정말 그뭐 모범생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뭐 몰라서 지키는 건뭐 어쩔 수 없지만은 못 지키는 거는 제가 할수 있는 한 성경 말씀을 지켜보려고 정말 요만한 것까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그 경희대학교에 그 잠깐 갔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전도자. 그 대학교 동아리 간사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하러 나왔다가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접근해가지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전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갔을 텐데 그날따라 한번 들어본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는데 이말 평소에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지 않았던 말씀들이 굵직굵직하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이미 다 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확 꽂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진 짐을 그리고 내가 질 수도 없는 짐을 하나님의 아들만이 질수 있는 그 짐을 내가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 짐을 지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분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또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1987년 2월 17일 날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당신께서 제 짐을 다 이미 다 지셨군요. 다진 짐을 제가 지고 이러고 있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대장으로 삶는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시네. 근데 내가 대장이 돼가지고 그분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할 일도 내가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딱 모시고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대장으로 딱 인정하고 나니까 즉시로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처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단순함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단순해지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대장으로, 그분이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하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가만히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때 이 경험을 통해가지고, 아, 하나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셨던 것이군요. 깨달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또 아주 실제적으로 제 삶 속에 이 말씀이 제 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론적으로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식 속에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제가 먹고 있었던 약도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낫기 전에 위궤양이 낫기 전에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배가 안 아파요. 약을 버리고 약을 안 먹어도 더 이상 배가 안 아픈,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약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제가 막 영적으로 진짜 충만해가지고 막 캠퍼스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막 전도하고 그 정도로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그랬는데 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미 믿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살다 보면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러고 살지만 구체적인 어떤 일들 속에서는 사실은 못 믿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믿는 것은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저 하늘 위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바로 그분 앞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진짜로 살아서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박승수 형제님께서 지금 룻기 2장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죠?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보아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루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잘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 11절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얼굴이 예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아니면 불쌍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다 아닙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왜 그렇게 호의를,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그죠? 보아스의, 아니 룻의 어떤 그 어려운 처지들을 도와주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분명히 본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never.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다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다가 자꾸 뭔가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나는 나쁜 놈이라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위선자기, 내가 위선자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나는 아직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힘없이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근데 바로 그 윗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내게 오는 자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죠. 그냥 내게 오는 자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들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구절 안에, 35절과 37절 이 두 구절 안에 결코, never, 이 결코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자신의 어떠한지 그걸 살펴보고 따지지 말고, 그분이 필요하면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그분께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맥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계산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 가지고 낙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분께 가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죠?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을 의지하러 오는 사람을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우리가 믿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면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믿고 맡기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결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Never, 결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를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맡기면 주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영어로 보면 good, good,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선택했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 멍청하게 판단했다 치더라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이번에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답답한 심정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대답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너의 선택, 너의 결정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나를 믿는 것, 나를 믿고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란다. 네가 그 A로 가면 내가 A를 잘 되게 하고, 네가 B를 선택하면 내가 B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 네가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 성경에 적힌 대로 믿고 맡길 수가 없지 나는. 왜?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믿음이 나는 작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못 맡기고 못 믿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셨던 그 주일 설교에서 그 본문을 오늘 제가 통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난주 본문이죠. 그죠? 마귀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둔 절박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우리 아들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믿을 수 있거든이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 아버지는 절박한 가운데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을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럼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믿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힘써 예수님을 믿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제가 너무나 뻔한 이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설교에서 주일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요청도 들어주셨지만, 그죠? 주여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백부장의, 그죠? 믿음이,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요청도 들어주셨지만, 주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던, 그죠? 저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이 아버지의 요청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의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고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그 권위를, 그 권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분명히 믿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아버지도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가서 구하는 것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산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교회에서 생활이 내가 그 인정받을 만하고 반듯한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분께 구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하늘에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도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가져다 쓸 것입니까? 자매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예, 네. 기도만 하면 될까요? 믿는 것, 의지적으로 믿는 것,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적으로 믿는 것, 내가 그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막 여러 가지 막그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게 아니란다. 네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니란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돼서 우리 청년들 중에 목숨을 걸고 저 아프리카나 중동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매님 뭐라고요? 먼저 그분을 믿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풍성하게 드려야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일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기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 새벽에 제가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염려에 가득 차가지고 또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 원성을 다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잠이 들고 깼을 때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란다. 내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란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처럼 마치 철옹성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족들의 구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돼가는데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아마 한숨 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 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주여 나의 믿지 아니하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들은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에 서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체계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예요. 예수 믿은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뭐 말씀이든 간에 아무것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 특히 우리 근본주의 우리 현대 교회들 안에서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식은 넘쳐요. 그 어느 곳보다도 지식은 탁월합니다. 교리가 건전하고 반듯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저 하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저 그 가득한 저 보화, 저 권위, 저 권능, 저 능력 그것들을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가져다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 부분이 약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부지런히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부지런히 나가서 부지런히 무릎 꿇고 그분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로, 또 어느 정도 좀 성장했으면 성장한 상태로, 내 상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분께 가서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마귀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배 중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이게 힘이 세다고 그러죠, 그죠? 장정들이 막 몇 명 달라붙어도, 꿈쩍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힘이, 기형적으로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보화, 저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사람은, 그것들로 이미 충만하게 속이 차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가서 그 사람이 안수만 해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능력이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만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느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언제? 능력을 받을 때, 지식으로 충만할 때, 건전한 교리의 그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설 때, 물론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분께 말씀드리면, 그분이 내가 A로 가면 A라는 회사를 잘 되게 하시고, 내가 B라는 곳을 선택해서 가면 B라는 곳을 잘 되게 하실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 하늘 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계속 고질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제가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을 의지하러 오는 사람,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오는 사람을 그분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기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길 때, 그분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가서, 부지런히 가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맡길 때, 그죠? 그분을 부지런히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셔서 자신의 증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을 이룰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백지수표와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